VOA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어제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가 1월 21일부터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며 의회가 이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공무원 퇴직, 장애 관련 기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달 14일부터 23일 사이에 미국이 부채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를 상향 혹은 폐지를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부채 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디폴트 상태가 됩니다. 현재 미국 의회가 책정한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란에서 판사 두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가 대법원 청사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대법원 판사 3명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경호원 1명도 총격 과정에서 다쳤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망한 판사는 모하마드 모그히세와 알리 라지니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란 수사당국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티무르 트카첸코 키이우 군사행정 책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키이우 중심부 셰브첸키브스키 지역에 오늘 새벽 러시아의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학교와 식당 등이 밀집한 번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인명 손실 외에도 건물과 차량이 불에 타는 등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대피소로 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 주변의 방공망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중심부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오늘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은 발발 15개월 만에 중단을 앞두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내각은 어제 저녁부터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비준 투표를 거친 이번 승인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에 이뤄졌습니다. 휴전 중재국 중 하나인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5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 하루 만인 16일 하마스가 합의를 일부 파기했다며 투표를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어제 전체 내각 회의에 앞서 휴전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휴전 합의안은 3단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단계는 42일간 전면적인 교전 중단과 더불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고 하마스가 여성 등 33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남은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가자지구 재건 작업 등을 하게 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등 일부 수정주의 세력이 여러 규칙과 규범, 이해관계와 같은 국제사회 체계에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뉴요커 라디오 아워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핵심적인 수정주의 세력이 특정 방식으로 국제사회 체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시험하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리가 아닌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실제로 바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도는 맑겠습니다. 평안남도는 늦은 밤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 동해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뷰이 뉴스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터 하재단 하용화 회장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걔가 2학년 졸업하고 5월 달에 집에 왔는데 저한테 자기가 디프레션이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었죠. 왜냐하면 걔가 성격이 아웃고잉인 아이고 또 뭐 디프레션을 가질 만한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안 믿었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빨리 병원 가자는 생각 외에는 이 녀석이 빨리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5월 말쯤 되니까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대인기피증, 그래서 방에서 잘 안 나오고 환청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자살 시도가 있었을 때 병원을 데리고 갔고 병원에 입원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더 가졌지만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얼굴 한번 봐주는 게 고작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아내는 거죠.
제가 에스터 때문에 그 문 앞에 소파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아들이 엄마 에스터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터가 왜 나가? 아까 조금 아까까지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스터가 차를 타고 제 차를 타고 나간 것 같다고 그래서 창밖을 보니까 진짜 차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불안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못 있냐고 그랬는데 답이 없었어요.
10시쯤에 닥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병원 그 닥 경찰서에서요. 그리고 만나 가는 상태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실감이 안 나죠. 뭐 가서 막상 볼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뭐. 그랬어요.
에스더하 재단의 설립자 하용화 회장. 그는 1989년 뉴욕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보험업계에 첫 발을 내민 후 현재 미국 36개 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일궈낸 미국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입니다. 1992년 솔로몬 보험회사를 창립한 이래 2002년 뛰어난 아시안 아메리칸 비즈니스 50인 선정, 2003년 힐러리 클린턴이 수여한 우수 아시안상 수상, 2013년 앨리스 아일랜드 자랑스런 이민자상 등을 수여받으면서 탁월한 비즈니스맨의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젖단에는 잘 산다고 살면서 어쩌면 지금 지나고 보면 그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이고 행복이었나 봐요.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에서 들어오는 그 행복감. 좀 이거에 너무 크다 보니까 한쪽 방면은 좀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나중에 2014년 1월 17일 날 그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를 먼저 떠난 뒤에 어느 한쪽에서는 일면에다가 전 뉴욕 한인회장 하용화 씨의 장녀 투신 자살 이렇게 해서 기사를 크게 뽑았더라고요. 네, 그 뒤로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는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명의 아픔이 또 한 명의 그러한 일이 참 모든 걸 바꿔놓죠. 우리 아이가 갔을 때 남겼던 그 편지처럼 아빠는 항상 젊어, 언제 봐도 젊어 보이고 젊음에 마르지 않는 그 파운틴을 갖고 사는 우리 아빠 나는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 저를 닮았던 아이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이 병은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차가운 병으로 그렇게 사라져갈 수 있는 인생이고 삶과 사의 갈림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못 쓰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이거 큰 병이라는 걸 좀 알리자. 그래서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멘탈 헬스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을 하는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서 그 일이 있은 뒤로 4개월 후에 에스터 하와 파운데이션이 생겼죠.
지금부터 에스터 하 파운데이션에 대한 그왜 에스터 하인가에 대해서 왜 에스터 하가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y story starts with an eating disorder, anorexia nervosa.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에스더에 대한 미안함을 대신할 순 없었지만 자살이라는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하용화 씨.
이 모임은 뉴욕 주에서 허가가 난 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라고 해서 자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수업을 들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살로부터 구출을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걸 가리키고 또 그러한 응급 상황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어른들 모두가 대상인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감의 혼란 이런 것들로 학교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동양적이거나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힘이 드는 걸 이야기 안 하고 참고 이기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중에는 더 이상 이렇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hopeless, 소망, 희망이 없다, helpless,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worthless,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비관적인 생각이 꽉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에 우울증을 통해서 심하게 자살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자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계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충동이 일어나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제가 늘 교인들 가정이나 또 이민사회의 가족들이 자살 방지 또 우울증 그리고 가정폭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배우고 그들에게 또 이런 좋은 재단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서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유학으로 와서 처음에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5년, 10년까지는 나는 빨리 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 조금 지났을 때는 조금만 좀 해서 자리 잡으면 한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10년, 15년 지나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데가 이제 갈에서 살을 내고 해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막 다녀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 참 박진감도 넘치고 젊은 기운이 버티는 데지만 굉장히 참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야, 그거 갖고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Hey, how are you? What are you doing? Working? 사람들이 만족하게 하고 큰 것들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회사가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거야. 풀만 먹다 이제 고기 먹기 시작하는 거니까 크게 버름업 하고 이제 스텝업 해서 큰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드시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되게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산 분들이 많고 하니까 좀 자유로운 스타일의 어떤 디스커션을 하고 또 자유롭게 자기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컴퍼니 문화로 지금 안착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일단 일어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요즘에는 그리고 자기의 그 독창성, 창의성을 강조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용화라는 이제 본인 이름을 소개하실 때 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용이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젊다. 젊다는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약에 변화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 회장님은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비즈니스 드라이브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옆에 있으면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십니다. 사업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이제 그 재단 일도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재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 네 친구들 데려다 파티 한번 해야지. 안 하냐?
파티면 좋지.
저 뒤에 파티 좀 해줘. 저 냉장고 좀 비워라 이제. 밖에 냉장고 저 맥주 같은 거 물 같은 거 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거기 사줘요.
거기는 네가 네 돈으로 사서 해먹고 네 거기 뒤에 바베큐 하는 거 다 있잖아. 저거 저기다 해도 되고 뭐 알아서 하라고.
나 더 없는데.
너는 돈 갖다 다 뭐하냐? 게임하냐?
딸 에스더가 떠난 지 4년.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 엄마의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혼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엉켜진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엉망인 채로 있는데 3년 상이라는 게 아 이래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3년이 지나니까 제 생활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울증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딸에 대한 상태를 깨닫지 못했던 아빠.
학교에 데려다 준 날도 아빠 빠이 하면서 창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나는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구글을 찾는 거죠.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것만 보면 거기에는 햇볕을 자주 쬐라고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애한테 잠을 잘 자고 한숨도 못 자는 애를 아침에 데리고 밖에 햇볕 쬐려고 나간다면 죽이는 일이잖아요.
마음의 병은 무엇보다 한없이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하용화 회장.
어떤 분은 가족을 만나는 게 싫고 어떤 분은 자식을 보는 게 싫고 자식을 봐서 치료를 하려도 해야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만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조해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몸과 영혼을 깊은 절망으로 이끄는 우울증. 하지만 하용화 회장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람들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힐링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우울한 감을 안 가는 사람은 없는 거고 마음에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 그런 분들을 위한 위로의 잔치를 하자 해서 테마가 있는 그 의사들과 테마가 있는 가수들을 모셔다가 여기 노쇼 하스피탈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처음에 했죠. 그리고 잉그루드 하스피탈에서 도움을 줘서 크게 행사를 해서 3, 400명씩 1년에 와서 그걸 듣고 보고 울고 웃으면서 그 한 시간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그 힐링 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분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의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깨에다 대를 쓰면 어깨를 빌려주는 게 우리 에스터 재단이죠. 그래서 조금은 울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되자 해서 그걸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멘탈 헬스 포스트 에이드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면서 4년을 지내오게 됐죠.
에스더하 재단에서 주최하는 정기 모임.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 우울증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던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들.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정확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약간 우울증이 있다는 한 몇 년 전에 네, 알고부터는 이제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약은 안 먹을 때 잠을 못 잤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외롭고, 괴롭고, 우울할 때는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게 어때? 나도 자신인가 용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터놓고 한 게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너무 생각이 깊고, 너무 상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완벽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불안감, 올바름에 대한 경직된 사고방식은 정신질환을 유발합니다.
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화요일마다, 저번에는 월요일이었지만 지금 화요일로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제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이 있었었어요. 이제 그때 자살까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었고, 차 운전하면서 이제 그냥 차선을 반대편으로 돌리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집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잘 곳이 없을 때 그냥 차 안에서 자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생활한 적도 있었고.
오늘의 주제는 롤플레이, 즉 역할 연기인데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장면을 설정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역을 연기하여 상대방이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상도 안 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 그 정도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을 다듬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는 남의 입장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롤플레이를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제 마음에서 느껴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같이 울음이 나오고 그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하는구나. 나만 이렇게 외면되고 이제 뭐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걸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 뒤로 아픈 사람, 화내는 사람,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말 한마디 못하고 30년 사는 사람, 살아있어도 오히려 죽는 것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까지 맞죠. 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이런 쪽에 관계되는 클리닉도 좀 만들고 싶고, 닥터들도 돕고 해서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치료도 하는 그런 클리닉을 만드는 일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명예보다는 가정의 소소한 기쁨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음을 알게 된 하용화 회장.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업을 한다는 그 미명하에 어쩌면 가정에 좀 소홀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케어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한 명의 인생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보람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그 녀석한테 에스터야 아빠 잘했지, 꼭 말을 잘했다고 하면서 웃는, 그럴 때는 아, 정말 내가 잘했구나, 상처로 갖고 가는 거지만 이게 이제 항상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치유하고 봉합하고 해서 사회에서 밝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에스터 하재단 하용화 회장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전주영 씨는 북한에서 운전직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또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운전직이라는 거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수행비서 같은 그런 개념에서의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를 공감대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뭐 국회의원의 뭐 오는 전문 수행비서로 하면서 뭐 운전직을 맡는다. 그러면 제가 했던 부분들이랑 파트가 저희 비슷하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공직에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공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비서 겸, 근데 비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좀 거대하고요. 비서보다는 그냥 운전직에 충실한 그런 직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다니는 분도 간부였고, 그래서 그런 일을 충실하게 하고 하다가 제가 오는 순간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항상 저의 직업에 충실한 그런 소유자예요. 저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전주영 씨의 가족은 북한에 없었습니다. 이미 탈북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그가 탈북을 결심한 큰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뭐 저를 가장 이끌었던 부분은 저는 가족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멀리 외국에 뭐 유학 가 있는 자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건강한지 생존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항상 관심을 두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똑같았어요. 저 북한에 홀로 남겨뒀을 때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살아는 있는지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저한테 아마 저를 여기 오게끔 많이 이끌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너가 여기 오면 정말 선택권이 많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든지 너가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로 온 것 같아요.
가족의 설득 끝에 자유가 있는 한국에 왔지만 정착 초기 전주영 씨는 북한 생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후회 같은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아니라 후회면 제가 여기 땅을 정말 지금까지 살지는 않았겠죠. 근데 후회 같은 후회?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쉬움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뭐라면요. 북한에서는 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저의 인맥이라 할까요? 저의 터전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단단하게 내재돼 있었어요. 정말 그거는 저의 인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뭐라든 정말 필요가 되고 제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인맥을 통해서 그거를 부탁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예, 가능했어요. 근데 이 땅에 오니까 정말 영이잖아요. 근데 그 영에서부터 시작하자니까 정말 저로서는 막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가족이 또 있고 하니까 가족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고 이 사회에 나는 문을 두드리자 네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착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어렸을 적 관심 있던 이 그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한국에 온 지가 올해 들어서 9년쯤 됐는데 한국에 와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서울에서 지금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 새로운 공간에 와서 세상을 둘러봤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라 할까 선택권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먹어 들어가자. 무엇을 먹어 들어갈까 생각했다가 아 일단 나는 그 어떤 나의 선제주를 믿고 과감히 도전을 한 거죠. 도전을 하다 나니까 그게 도전이 먹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이 문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그 공간 속에 뛰어들었고
손재주가 뛰어났던 전주영 씨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 미술대학으로 뛰어난 홍익대학교에 들어간 건데요. 전주영 씨는 한국에 와 배우고 싶었던 것, 또 하고 싶었던 것을 다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계속해서 지금 작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 활동 외에 지금 공부 욕심이 있어서 지금 공부를 좀 조금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욕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욕망이라 할까요? 제가 불러온 어떠한 네, 그런 내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무엇이다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어느 거 하나를 욕심을 버리고 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모든 거를 다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림을 전공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탈북 작가 전주영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세계 최고 명문대학의 하나, 하버드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미국 동부 명문 사립 8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해서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가 들어가는데요. 담쟁이 넝쿨 식물인 아이비, 그리고 연맹이라는 뜻의 리그가 합쳐 만들어진 이 이름의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명칭은 1934년 미국 대학교들의 그 스포츠 연맹 중에서 특별히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사립대학들을 일컫는 용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이에 속하는 8개 사립대학들이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서 학문적인 명성도 최고치에 다다름에 따라서 이 8개들을 통틀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8개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서 코넬 대학교만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교는 모두 기독교 교단을 배경으로 시작됐는데요. 하버드대학교는 켈빈주의를 신봉하는 회중교회 중심의 청교도들의 신학 노선을 바탕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1643년에 발간된 뉴잉글랜드 지역 안내서에는 이 하버드대학교가 어떤 이념으로 출발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학문을 무궁히 발전시켜서 이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에서 무식한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식민지 시대에 그 설립된 대학교는 7개입니다. 코넬 대학교만 그 후에 설립되었는데요. 하버드 대학도 역시 설립 초기에는 목회자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1708년 존 레버럿 목사님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청교도 인형과 신앙 중심에서 탈피해서 순수한 학문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교도 신앙 정신이 하버드 대학의 버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학사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 신대륙의 최초로 설립되는 최고의 인류 대학이 되는 수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버드대학교의 교훈은 Veritas,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현재 학부인 하버드 칼리지에 조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11월 1일에 원서를 마감해서 보통 12월 15일 전으로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원서를 마감하는 정규 지원은 보통 3월 말경에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에게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힘들고요. 그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지원의 경우에는 많은 것이 준비된 학생이면 아주 좋습니다. 정기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학생이 고개 12학년 가을 학기 동안 보다 나은 성적을 얻고요. 교내의 특별 활동을 좀 더 보강한 후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지원보다 유리한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들은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동안 사실은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그 모든 시간을 학업에 보냈기 때문에 서로 간이 남하고의 그 긴밀한 대화의 채널을 이루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또 풍부하고 다양한 교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손승우 씨 도움말입니다.
하버드대학 캠퍼스 안에는요. 언제나 연극, 음악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하지만 이 흥청거리는 파티 문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허락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새벽 1시만 되면 모두 파장을 하고 끝내고요.
네.
대학생들은 다시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학업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훗날 사회에 나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만치의 그 모든 재반 교육 과정은 하버드 대학 내 학생 체크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할 만치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로 움직여온 수많은 하버드 동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36년에 불과 9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하버드대학교는 그동안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퓰리처상 수상자 등 세계로 움직이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세계 최고의 지성의 상아탑으로 우뚝 섰습니다. 역대 8명의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출신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생존해 있는 동물만도 약 37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로부터 하버드가 배출한 인물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더 들어보시죠.
예, 1939년 졸업생이었던 저명한 지휘자 로요나널드 번스타인은 대학 시절 교내 음악 서클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또 1973년 졸업생인 베나지르 부토는 최초로 엘리엇 하우디에서 생활한 맹렬 여학생으로 후에 파키스탄의 수상이 되었고요. 벤 브래들리는 닉슨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또 당시 사건 수사의 진두지휘를 맡았던 아키발드 콕스도 하버드 졸업생으로 학창시절에는 스쿼시팀에서 맹렬하게 활약했던 선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인기 영화 배우인 타미 리 존스는 학창시절에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기숙사 룸메이트로 1969년에 하버드로 우등으로 졸업한 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 윌리엄 랭키스트 전 미 연방 대법원장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워낙에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Would you guys be interested in hearing the shortest tour in Harvard's history? 입시철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하버드대학교를 찾는데요. 이때는 대개 하버드 재학생들이 방문객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버드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만이 제시할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 학생은 없다는 게 특징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어떤 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학생들 개개인 모두가 특성이 있다는 게 하버드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거겠죠. 하버드 칼리지 졸업생인 문일용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교육위원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버드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마 학생들이라고 제가 뽑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봤거든요. 결국은 그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다음에 사회 진출했을 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주로 뽑고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지니아의 그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살면서 갔는데 제가 가보지 못했던 아주 시골서부터 큰 도회지 그리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그 학생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참 다양한데 같이 4년 동안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할 수 있다는 우수한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 특권이자 특징이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하버드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부와 대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각자의 특성과 관심 분야를 살려서 날카로운 예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요. 70, 80 고령의 학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버드대학교는 나이와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영재들이 자신의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집결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국의 명문대학 찾아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요. 건강하고 또 희망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특별히 올 한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이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극지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이 극지 탐험이라는 것은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10세기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바이킹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몇 명의 탐험가들이 극지 탐험에 나섰는데요. 그중에 남극점과 북극점에 자신의 발도장을 찍는 데 성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극지 탐험에 성공한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일단요. 북극하고 남극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극지의 차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북극하고 남극은 지구의 서로 극과 극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할 것 같으면서도 지구상에서도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또 뭐가 크게 다를까 싶거든요.
네, 뭐 일단 두 지역을 보면은 네. 온도부터가 다릅니다. 연간 평균 기온이 남극은 섭씨 영하 49도고요.
네.
북극은 겨울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34도입니다.
네.
북극은 여름철이 되면은 평균 기온이 섭씨 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극이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곳입니다.
네.
지구에 있는 얼음의 90%가 이 남극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극지방에도 생명은 존재하는데요.
네.
극지방에 사는 동물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실까요?
폴라베어, 펭귄, 북극곰, 남극의 네. 신사라고 불리는 펭귄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네. 두 동물이 극에 살고 있습니다.
네.
모두 극지에 살고 있지만 이게 또 같이 살 수는 없는 동물입니다.
네.
자석의 N극, S극처럼
네.
딱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런 동물인데요. 아마 같은 곳에 산다면 펭귄은 북극곰의 먹이가 돼서 펭귄의 멸종, 뭐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펭귄을 잘 보시면요. 머리가 작지 않습니까? 몸은 퉁퉁하죠. 양쪽에 팔처럼 생긴 이게 짧은 게 있는데 이게 지느러미입니다.
네.
이 날개가 퇴화한 것으로 보는데요. 북극곰하고 펭귄이 같이 살았다면 도망 다니느라고 아마 날개짓이 바빴을 테니까요. 퇴화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북극 지방의 대부분은 육지로 둘러싸인 얼어붙은 바다가 되겠고요.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입니다. 산맥과 호수도 있습니다.
네. 북극에는 또 여러 도시에서 사람도 산다던데요. 남극은 원주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북극 지방이 또 여러 나라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땅이죠.
그렇습니다. 북극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요. 국제적인 그런 공역입니다. 대부분이 공해로 간주를 하지만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미국 이렇게 주변의 8개 북극권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붕 연장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지구의 극지방 공부 여기까지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극지에 간 탐험가 여성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스토리 메이커 영국 여성이네요.
네, 세계 기록을 3개나 갖고 있는 전직 영국 육군 장교 프리트 찬디 씨가 혼자서 다시 말해서 아무 지원 없이 혼자서 북극점에 도달하려는 첫 번째 여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영국의 BBC가 전했습니다.
네.
프리트 찬지 씨는요. 폴라 프리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번 도전에서 약 500마일, 800km의 여정을 떠나는데요. 섭씨 영하 50도의 극한의 온도를 견디면서 움직이는 해빙 위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무지원, 뭐 무보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무지원은 말 그대로 각종 재보급이나 위급 상황에 지원이 없는 원정입니다. 무보급보다는 더 큰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 무보조라는 것은 풍력 원조, 뭐 연을 사용한다든지 개썰매를 탄다든지 차량 보조 등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동력을 얻는 원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키라든지 썰매라든지 직접 그 타는 썰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무전기, 나침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등은 보조품에 넣지 않습니다.
네. 극지 탐험을 혼자 지원도 없이 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
아.
네, 일단 영하로만 내려가도 귀가 시린데 영하 50도라니.
그러니까요.
정말 극한의 도전이네요.
예.
찬디 씨도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고 이번 도전을 표현했습니다. 북극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70일 정도, 두 달하고 열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성공 가능성이요. 5에서 10%에 불과하다는 게 찬디 씨의 얘기였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혼자서 지원 없이 북극점에 도달한 사람은 1994년 노르웨이의 보르게 우슬란트 씨 그리고 2003년 영국의 펜 헤도우 씨 이렇게 단 두 명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상상조차 어려운 여정인데 찬디 씨 이전에도 극지 탐험에서도 여러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업적이 있습니까?
예, 찬디 씨 영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도계 유색인종 여성입니다.
네.
영국 퇴역 장교이고요. 물리치료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찬디 씨가 이미 2022년 1월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혼자 남극점에 도달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 뒤입니다. 2023년. 2년 전이 되네요 벌써 1485km 약 900마일을 70일 16시간 동안 홀로 완주했습니다. 무지원 무보급으로 가장 긴 편도 극지 스키 탐험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2023년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700마일 약 1126km를 31일 13시간 19분 만에 완주하면서 여성으로서 또 가장 빠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지구에서 가장 춥다는 남극을 참 대단한 기록들이네요. 네. 남극을 뭐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북극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찬디 씨는 이번 도전이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극에서는 육지로 스키로 이동을 했지만 북극에서는 해빙 그러니까 얼어있는 바닷물 위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얼음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이동을 했는데 해류 때문에 다시 출발점으로
이런.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젖고 어둡고 거친 얼음들이 미로처럼 펼쳐 있는 곳이고요. 높이가 또 20m까지가 되는 얼음도 있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30대 여성이던데요.
네네.
이런 극한의 환경에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여성들이 이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찬디 씨 얘기입니다. 이번 도전이 무섭고 어렵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을 시도하는 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도전이 또 누군가에게 꿈을 쫓을 영감을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 출발하나요?
3월에 출발합니다.
네.
캐나다 엘즈미어 섬. 그 북극점으로 가기 위한 가장 북쪽의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지금 몸무게가 62kg이라는데 여기다가 15kg을 더 늘려야 해서 근육 운동, 지방 증가를 위한 체력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네. 뭐 체력 소모가 심할 테니까 체력 준비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럼요.
자, 여성 최초 무지원 단독 북극점 성공을 위한 브리찬디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미국인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두 명의 탐험가입니다. 자, 먼저 앤 벤크로프트 씨 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자, 앤 벤크로프트 씨 1955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탐험가입니다. 북극과 남극 탐험에서 여러 차례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벤크로프트 씨 어려서부터 아주 모험을 즐기는 가족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난독증 극복하면서 학업을 마친 후에 체육교사 또 야외 활동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6년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스테거 국제 북극 탐험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극지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이 탐험에서 캐나다 아까 같은 섬입니다. 캐나다 엘즈미어 섬을 출발해서 56일 동안 개썰매를 이용해서 보급 없이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썰매와 걸어서 도보로 북극에 도달한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992년에는요 여성들로 구성된 미국 여성들로 구성된 첫 팀을 이끌고 덴마크 쪽의 북극 지역인 그린란드를 횡단했고요. 이듬해 미국 여성 탐험대를 이끌고 67일 동안 남극점을 스키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두 극점, 북극점과 남극점에 모두 선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네. 벤크로프트 씨는 또 단체로 움직였네요. 네. 이후에도 업적이 이어졌다고요.
예. 2001년에는요. 노르웨이 탐험가 리브 아르네센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약 2,750km를 스키와 항해로 94일 동안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벤크로프트 씨 1995년 미국 여성 명예 전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버라 힐러리 씨에 관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바버라 힐러리 씨 1931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탐험가이자 간호사였습니다. 무려 75살에 북극점에 도달한 최초의 아프리카 미국인 여성이 됐고요.
네.
79살에는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남극과 북극 양극점을 모두 정복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됐습니다.
고령에 양극점을 모두 정복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간호사가 베개 가운을 벗어 던지고 왜 탐험을 하게 됐을까요? 네.
힐러리 씨가 5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택시기사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북극곰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요. 힐러리 씨가 폐암과 유방암을 앓고 난 후에 북극 탐험을 도전했다는 건데요. 그때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힐러리 씨는 흑인 여성이 북극점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5,000 모금해서 여정을 준비했고요. 2007년에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너무나 흥분을 해서 장갑을 그냥 벗어버렸다가 손가락에 동상을 입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79살 때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두 극을 남극과 북극을 모두 정복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자, 극지 탐험에 인종과 나이 장벽을 깬 힐러리 씨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8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참 인간의 도전도 성취도 한계가 없는 걸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힐러리 씨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은 극지 탐험가 여성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요. 이 한국 여성이 극지 탐험에 성공해서 화제가 됐었네요.
네네.
누군가요?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탐험가 김영미 씨입니다. 지난 12월 27일에 남극점 무보급 무지원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탐험 50일 만에 남극점에 도착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남극점에서 식량 등을 보급받은 뒤에 다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극에 레버렛 빙하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향하는 1700km 이르는 남극 단독 횡단입니다. 김영미 씨가 사실 2023년 1월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남극점 단독 도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100kg 무게의 썰매를 끌고 51일 동안 1187km를 혼자서 남극점에 도달했는데요.
네.
그보다 앞서서 2013년에는 또 산으로 세계 최초로 해발 6,840m 미지의 히말라야 암프 1을 등정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김영미 씨를 멈추지 않는 탐험가라고 부르면서 성공적인 탐험을 기원했습니다.
네. 자, 2025년 새해에 소개해드린 히스토리 메이커의 여주인공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성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의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등 일부 수정주의 세력이 여러 규칙과 규범, 이해관계와 같은 국제사회 체계에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뉴요커 라디오 아워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핵심적인 수정주의 세력이 특정 방식으로 국제사회 체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시험하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리가 아닌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자 경쟁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단기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파키스탄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단기적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어제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가 1월 21일부터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며 의회가 이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공무원 퇴직, 장애 관련 기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달 14일부터 23일 사이에 미국이 부채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된 전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34세 남성 아시프 윌리엄 라마는 어제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기밀정보 유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CIA에 근무했던 라마는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뒤 이를 인쇄해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에서 라만이 1급 기밀정보를 정보 열람이 불가능한 여러 사람과 공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밀정보 전송에 사용된 인터넷 전자기기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만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로 예정됐습니다. 그에겐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판사 두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가 대법원 청사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대법원 판사 3명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경호원 한 명도 총격 과정에서 다쳤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망한 판사는 모하마드 모그히세와 알리 라지니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란 수사당국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티무르 트카첸코 키우 군사행정 책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키우 중심부 셰브첸키브스키 지역에 오늘 새벽 러시아의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학교와 식당 등이 밀집한 번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인명 손실 외에도 건물과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오늘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은 발발 15개월 만에 중단을 앞두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내각은 어제 저녁부터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비준 투표를 거친 이번 승인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에 이뤄졌습니다. 휴전 중재국 중 하나인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30분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5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 하루 만인 16일 하마스가 합의를 일부 파기했다며 투표를 연기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도는 맑겠습니다. 평안남도는 늦은 밤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